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 전에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국립묘지 옆에서 묘지를 찾는 사람에게 꽃다발을 파는 꽃가게가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서 한 할아버지가 길거리에서 꽃다발을 팔고 있었다. 꽃가게 아들이 살펴보니 자기 가게에서 판 꽃다발이었다. 그 할아버지는 묘지를 돌면서 묘지 앞에 놓여있는 꽃다발을 모아서 파는 것이었다. 자본금 없이 장사하시는 분이었다. 이를 본 아들이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 노인을 고발해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그렇지 어떻게 남의 산소에 꽃다발을 갖다 팔아요. 차라리 구걸을 하지.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눈이 많이 온 날이었다. 눈 때문에 묘지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 할아버지의 수입도 없었을 것이다. 그날 아버지는 꽃다발을 한 알음 안고 묘지로 가서 뿌리고 왔다. 그리고 그 꽃다발을 주우러 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는 뒤에서 웃었다. 그리고 이를 보던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울어버렸다. 팍팍한 세상에서 어쩌면 한 줄기 단비와 같고 더운 날에 시원한 냉수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시선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글을 읽으면 왠지 저는 제 자신이 초라해지고 이제껏 나는 무엇을 믿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고 이런 마음과 이런 시선을 가지라는 것이 주님의 간곡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 힘들다고 사랑이 메말라 어둡고 살벌하다고 사람들이 하나같이 악귀 같다고 탄식은 하면서도 이런 세상을 밝혀주고 변화시키는 주님의 삶,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과는 거리를 두고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주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살 때도 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삶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내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소스라쳐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삶을 압축적으로 그리고 가장 잘 보여주는 긍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긍휼에 대한 멋진 정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영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긍휼이란 뭐냐? Not if. Not if. 긍휼은 만약 뭐뭐 하면 나도 뭐뭐 하겠다라는 무언가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로 긍휼은 not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한다. 자녀이니까, 부모이니까, 형제이니까, 피가 섞였으니까, 예. 또 같은 동문이니까, 또 그가 혹은 그녀가 무언가를 나에게 해주어서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 그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는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긍휼은 not give and take. 뭐뭐 하면 뭐뭐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그도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보상을 바라고 하는 사랑, 그것은 긍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일방적인 사랑만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무조건적인 사랑, 이유 없는 사랑, 그리고 보상 없는 사랑, 그것이 긍휼입니다. 이런 이유로 앞에서 긍휼을 주님의 삶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야말로 무조건적이고 이유가 없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긍휼과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 가슴 뛰는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에 긍휼이 있을 때 그 주변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 이 점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헬라운데요. 엘레손 메라는 겁니다. 엘레손 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봐주시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면 장님이 눈을 떴고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문둥병도 낫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무덤으로 내려가는 청년도 일어났고요. 가난한 어부가 만선하는 축복도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그야말로 음식이 기적처럼 증가하여 많은 사람이 먹고 남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님의 긍휼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나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사람, 사회적, 종교적으로 소외된 세리나 창기 같은 죄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사람들,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긍휼,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셨죠. 그 고통 속에서, 가물가물한 의식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주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도 이와 같은 주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자식들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역시 그 사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역시 주님의 긍휼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마태의 출정식이라고 할까요? 제자로 부름받은 마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자기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람 직업이 세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 친구들도 대부분이 세리였던 것이죠. 국세청 직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던 세리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소위 주님의 제자로서의 출정식과 같은 의미를 지닌 행사였는데 이것을 본문은 담담하게 취급하고 있지만 사실 마태로서는 더없이 감격스러운 자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같은 세리가 어찌 주님의 제자가 되겠는가? 말 그대로 언감생심,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 이유 없는 사랑, 보상을 바라지 않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고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이 감격스러운 상황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본문에서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나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할 일이 없이 빈둥대고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비록 내세울 것은 없지만 주어진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자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기도원은 포도 담는 틀에서 밀타작을 하다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드보라 사사도 마찬가지. 나무 아래서 재판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열심히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그는 소 다섯 결이, 그러니까 열 마리를 가지고 넓은 밭을 갈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부름을 받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일하다가 부름받았어요. 뭔가 행동하다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는 조금 달라요. 물론 그에게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는 것이 그의 삶이고 삶의 현장이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은 삶의 현장이 아니라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마태는 범죄의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점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 당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찌찜레벤이라는 독일 말이 있습니다. 찌찜레벤, 찌슨 씻이란 말입니다. 레벤은 삶이란 말에 찌찜레벤, 그러니까 삶의 정황, 삶의 상황, 그 당시의 스토리, 상황들을 이해해야 기록된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건너뛰죠. 우리 식으로, 우리 문화로, 우리 사고체계로, 우리 철학으로, 우리 세계관으로 2000년 전 얘기를 너무 쉽게, 너무 신령스럽게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다가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의 정황, 찌찜 레벤을 이해해야 되겠는데 2000년 전 당시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 세금은 넓게 그리고 얇게 거두는 것이 좋다. 다시 한번, 세금은 넓게 그리고 얇게 거두는 것이 좋다. 지금 요즘 세금 때문에 가슴 졸이는 분들도 많이 있고 사업하는 분들도 또 마음 졸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세금은 넓게 그리고 얇게 거두는 것이 좋다. 이것이 당시 로마 제국의 조세 정책이었습니다. 넓게, 이 말은 뭐냐? 탈세자가 없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조세의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공평하게 하라. 그러면 탈세자가 없게 된다. 얇게는 뭐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거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넓게 그리고 얇게 거두는 것이 좋다. 이게 로마 정책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오랫동안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이와 같은 합리적인 조세 정책 때문입니다. 로마가 500년 이어졌거든요. 이씨 조선도 500년인데요. 로마가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씨 조선이 500년 갔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세계사에 없는 일이에요. 로마도 마찬가지. 로마는 500년 동안 로마 제국을 유지했어요. 도중에 갈라지는 일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백 년을 가도록 제국이 수백 년 가도록 했다는 것은 본국은 물론이고 식민지들에게 조세 정책이 합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이죠. 로마는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거뒀습니다. 일정 지역에서 세금 징수권을 공개 입찰을 통해서 최고 입찰자에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아시아면 터키면 터키, 또 북아프리카면 북아프리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시리아면 시리아, 각각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식민 국가의 국민들이 세금을 직접 걷도록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뒤에서 정한 세금만 가져갔어요.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세리는 입찰을 통해서 징수권을 산 사람인데 세금을 징수해서 할당된 금액만 로마 정부에 넘겨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기는 겁니다. 이때 그가 챙길 수 있는 금액은 징수액의 10%를 넘어서는 안 되게 돼 있었어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정이 발생했고, 그러니까 10%만 이문을 남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 데나리온을 거둬라 그랬으면 10 데나리온을 보태서 110 데나리온을 세금을 매겨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10은 자신이 먹고 100은 로마 정부에 바쳐라. 그게 절대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정했는데도 이것을 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의 반을 100데나리온이면 150데나리온을 거둬가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세리들이 미움을 받은 거예요. 자기 조국, 어쩔 수 없이 로마가 시켜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족을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나쁜 인간들이 세리였던 거예요. 게다가 갑자기 형편이 악화돼서 뭐 기근이 온다든지 그럴 때가 있죠. 장사가 안 된다든지. 그런데 그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의 세금을 이 세리가 자기 은행 잔고를 열어서 대신 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최고 30% 이상의 이자를 받은 거예요. 결국 고리대업자가 된 겁니다. 대부분 세리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고리대금업자였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세리에 대한 시선이 좋을 수가 없고 특히 심했던 것이 다른 나라보다는 유대가 심했다. 이스라엘이 심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해요. 그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리가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들이 용서받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악독한 죄인으로 여긴 것. 하나님도 저들은 버렸다. 저들은 선을 넘고야 말았다. 그렇게 생각한 대상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를 구원의 길이 완전히 막힌 절망적인 죄인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한다는 점. 세 번째, 율법이 금하고 있는 동족에게 고리 대업을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절대 레위기를 보면 또 다른 구약의 여러 군데를 보면 같은 하나님의 백성끼리는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법 없다. 특히 고리 대금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의 눈에는 세리는 범죄자고 세리가 하는 일은 범죄 행위고 세리가 일하는 곳은 범죄의 현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그 현장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공개적으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나쁜 도둑놈, 악인 중에 악인, 하나님도 받지 않은 이 죄인 중에 죄인을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게다가 그가 마련한 잔치에 참석해서 그 혐오스러운 범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저음자는 지도자로서는 특히 해서는 안 될 일을 주님은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라는 주홍 글씨가 깊이 새겨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경직된 종교적 신념, 편협한 문자주의적인 교리에 사로잡힌 편향된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이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필요한 존재가 이들 아니야? 이렇게 보셨다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병들었다고 심각하다고 생각해야 의사를 찾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야 주님이 필요하죠. 구세주는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만인의 구세주이시지만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병든 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의사 노릇 할 수 있고 구세주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정죄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셨죠. 심판보다는 용서를 선택하신 분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잡혀와서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아니면 살려줄까요? 당신 사랑 사랑 걸었는데 이 사람을 살려줄까요?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죽일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려는 거죠. 살려주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자가 되고 아주 난찬 지경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세요. 뭘 쓰셨는지는 몰라요. 어쩌면 돌을 들고 혈기 등등한 이 사람들의 개인의 은밀한 죄를 적으셨는지도 몰라요. 드러내지 않고 H호텔 203호 10월 3일 이렇게 적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씩 돌을 놓고 딱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돌을 돌로 치려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섭고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이유 없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이 긍휼, 이 사랑 때문에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이 잘못 자꾸 곁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두려움을 주어서 열심을 내게 만드는 방식. 그것은 쉬운 방법이긴 합니다. 쉬운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개 이단들이 그런 방법을 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유 없는 사랑으로, 보상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방식을 끌어다가 돌을 손에 가득 쥔 채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매우 안타까워요. 이거 매우 안타까워요.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 그것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했으면서도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제가 그래요. 너무 쉬운 방법으로 쓰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규칙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불편함을 얘기하고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색을 보임으로써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발하고 열심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취하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쉬운 방법이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이 왔을 때 심판 대신 용서를 선택했고 정죄 대신 사랑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인에게 묻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 남자가 어떤 남자였냐? 몇 번 만났냐? 어디서 만났냐? 얼굴에 재미있냐 없냐? 얼마나 매력적이더냐? 이러면서 공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냥 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산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죄인의 친구라는 낙인을 감수하면서 세리들과 어울리신 것이고 모두가 혐오하는 죄인 세리 마태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돌이켜 생각을 보면 놀랍고 감사한 것이 있어요. 나와 같이 못나고 나와 같이 못된 인간이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점을 잊어버려요. 우리 현대인들,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시간에 대해서 항상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다면 미래 시제로 항상 시선이 돌아가는 습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 이 현대사회 속에서 이제 관심은 미래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더 잘 먹을 수 있겠느냐?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겠냐? 얼마나 축적할 수 있겠냐? 내 미래가 얼마나 보장되겠냐? 항상 미래로 가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감사도 과거에 대한 그 감사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저 미래가 지금보다 나을 것이냐 낫지 못할 것이냐 여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일찍이 그래서 꿰뚫어보시고 말씀하셨죠. 내일 일에 집중하지 말라고. 내일 일은 내일 자체가 걱정하도록 놔두고 너희는 오늘 일을 집중하라고. 그래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2000년 전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벌어 하루 연명하는 수준의 삶을 대부분이 살고 있었거든요. 특정한 권세자, 부자 아닌 이상에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자식 먹이고 하루 굶주리지 않은 채 잠드는 그것이 최고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주님께 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삶의 생활의 문화도 그렇거니와 적어도 2000년 전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미래가 그다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늘이 중요했다고요. 오늘. 현재가 중요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시제가 과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오늘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과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remember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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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예였을 때, 조상 때부터 노예로 살아온 비천한 너희들을, 너희들을 구속하고 있는 애굽을 박살 내시면서 어떻게 자유민이 되게 하셨는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새 땅을 주고 자유민으로서 살 수 있는 노예가 자유민이 되게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억하라. 애굽의 재앙이 10가지, 11가지 내릴 때에도 너희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고 너희들의 소유, 가축 또 하나도 상한 것이 없다. 애굽의 장남이 다 죽었고 가축의 첫 것들이 다 죽어 넘어졌을 때도 너희들은 철저하게 보호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유대인들은 현재가 중요했고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집단적으로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목하라는 시제에 머물지 않고 자꾸 시선을 미래로 둠으로써 더 불행감을 가지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뜨거운 첫 신앙을 첫사랑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나와 같이 못된 인간, 남에게 절대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죄들이 가득한 내가 주님께 영접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 갈 팔자가 영원히 천국인이 되었다는 사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죽어도 다시 살아날 희망을 가지고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주님께서 당신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를 그래서 행복했던 내가 온데간데 없는 그저 의식만 기독교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되어버린 까닭, 그것은 바로 첫사랑,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주소를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주소, 나의 영적 주소를 날마다 발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그 영을 힘입어서 변화된 삶으로 자꾸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긍휼의 복음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은 무조건적이고 이유가 없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 다시 말해 주님의 긍휼을 통해서 변하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매일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 중동 땅까지 수백만 원 들여서 굳이 거기는 주님의 십자가도 없고 부활한 흔적도 없습니다. 이미 다 묻혀진 역사예요.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말씀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시간을 초월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뚝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피에 의해서 내가 정결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사실에 눈을 뜨고 매일처럼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매일처럼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겠다는 약속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부활의 무덤 앞으로 우리는 매일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눈물을 흘리고 다시 주님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날마다 기회로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변한 것은 바로 이 긍휼, 주님의 무조건적이고 이유 없고 대가 바라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긍휼에서 나오는 겁니다. 긍휼은 상대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서 강한 자이지만 오히려 그 앞에서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고집은 없어지고 굳은 마음이 그 앞에서 녹아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서 상대방을 사랑해서 나를 낮추는 것이 긍휼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우리를 변하게 하고 살게 했듯이 우리는 이 사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이들에게 지금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할렐루야. 엘레손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법인데요. 기도가 단순해요. 하루 종일 이 기도하는 겁니다. 수도사들이 주로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칭의, 의롭담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성화되는 것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주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변해가는 삶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때문에 주님의 손끝에서 나의 변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했던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아니면 내가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돌아갈 방법도 없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은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기 발 밑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것이 사람인데 나의 작은 습관, 그것은 내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은지를 잃어버린 채 그래서 높아진 마음, 그것이 우리의 발밑 돌멩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남들에 대해서 무례해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경청할 여지도 없고 그 사람 마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붙들어줄 그런 낮아진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 없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목사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희망이 없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세계의 성도 여러분, 이 기도로 돌아갑시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목소리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이나마 있었으며 지금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내가 너무 불쌍해서 주님이 도와주시니 내가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주님의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긍휼로 대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겁니까? 왜 남의 탓을 하는 겁니까? 오르간으로 크게 좀 틀어주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몇 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이들이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는 이 말을 이해하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언제부터 우리가 형제를 미워했고 언제부터 우리가 편을 가르고 살았습니까? 다 같이 죄인이었고 다 같이 불쌍한 영혼일 뿐이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서 형제들 사이에 자매들 사이에 그렇게 편가름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부터 내가 남을 정죄할 자격이 생겼습니까? 언제부터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나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교만한 눈을 갖게 되었습니까? 주님 십자가 앞으로 다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보리를 잃어버린 영혼들이여, 갈보리를 잃어버린 영혼들이여,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여, 십자가 앞으로 나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십자가 앞으로 방향을 돌리고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